그러면은 우리가 오랜만에 성경 공부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이제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대단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법적인 용어들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4장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좀 하면 되냐면, 일단 그 이제 4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믿음과 행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 행위와 믿음의 관계가 어땠냐, 이렇게 이제 할 때,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지 않냐 하면서 그 믿음의 측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제 인용한 구절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얘기 한참 전에 얘기인 거예요. 이삭 바치는 얘기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이제 믿음이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 믿을 수 없는 때,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라고 이제 믿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점점 가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실 것을 온전히 확신했다.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는 그러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긴 믿는데 그것이 좀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냐? 아니, 그것도 믿음 맞는다는 거죠.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믿음이 이제 확고해져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이제 좀 조화시키는 것이 조금 이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또 행위로 의롭게 되는가 보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루터가 이러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제 대단히 하찮은 서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이야기는 로마서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한 말씀이고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에서 지금 얘기할 때 이것은 저 뒤쪽으로 가서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야고보서 2장에서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22절이죠 거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주신 하나님이 야고보서도 이제 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인데,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마음만큼이나 또 야고보서에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제 믿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2장의 강조점은 그러니까 입증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은 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사실 거짓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하산을 지고 이제 그 헬리콥터에 이렇게 이제 탔다가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내가 떨어질 때 끈을 잡아당기면 낙하산이 펴진다는 것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고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예 믿음의 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제 work of faith 그래서 믿음을 행함 이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 그렇잖아요. work는 우리가 행위라고 하든 행함이라고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 믿음을 행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그 율법과 은혜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어떤 그 믿음과 행위는 이제 완전히 별개의 어떤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성경은 그 믿음과 그 어떤 행위, 믿음과 행위를 이게 하나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요지와 또 이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요지를 우리가 잘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4장 그 25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아마 4장 전체를 그때 이제 거의 다 했고 그 뒷부분에서부터만 이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좀 이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어떤 그 여러 가지 용어들, 특별히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이런 용어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칭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잠깐 좀 보면 이게 영어로는 이제 jus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just라는 그 단어 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just 하다 할 때 just. 그래서 이게 justification 이라는 이런 그 명사로서 성경에 로마서에서 이제 세 번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5장 16절에서 한번, 5장 18절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세 번이 등장하는데, 칭의라는 단어의 뜻은 의롭게 여기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여기는 행위. 그래서, 이 just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조금 이해하려면, 저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울이 이렇게 있을 때 한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기울겠죠. 그런데 그것이 딱 평형을 이룬 상태, 그것이 저스트하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대가로서 상벌이 집행된 상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의롭다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 영어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스트하다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또 righteous하다 이렇게 righteousness 그것도 의죠. 그래서 righteous하다 할 때에도 그것도 우리가 그냥 의롭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단어의 그 뜻이 뭐냐? 또 어떤 차이가 뭐냐? just한 것과 righteous한 것이 그러면 똑같은 거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 의롭다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just하다는 것은 저울추의 균형이 맞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just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righteous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just라는 것은 이 균형이 맞는 상태가 된 것이고 균형이 맞는 상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인간이 충족이 된 상태. 그것이 just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righteous하다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뭐 이렇게 아주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서 just의 그 이미지를 저울추로 이렇게 조금 그렇게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문제,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연관된 어떤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의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은혜는 뭐냐?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때 은혜는 뭐냐? 이것은 그 의의 근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것은 의를 주시는 이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그 의를 주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의를 실제적으로 인간이 받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는 뭐냐? 행위는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들어도 사실 잘 외워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이렇게 좀 들으면서 좀 익숙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칭의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칭의의 문제를 5장에서도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 보시면 5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용어들이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서의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배제된 어떤 이 율법의 행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몸만 가서 행한 그러한 행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장 38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어떤 율법의 행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just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평형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떤 정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놓여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 때 사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스트하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쪽 왼쪽에 또 하나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올려놓을 때 여기에다가 왼쪽에다 인간의 행위를 올려놓아서는 이것이 저스트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의 균형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갖다 올려놨을 때 이것이 이렇게 저스트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칭의,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해라.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제 화해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화해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뭐였냐? 원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언제 이루셨냐?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신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에게 하나님과 화해해라. 원수 상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 어디서 만들어 놓으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도 비슷하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그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의롭게 되는 그 수단이 뭐냐?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래서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6절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이 어떤 정하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어떤 정하신 때가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서로 좀 가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다니엘서 9장.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이제 오셔서 죽으셨을 그 때가 뭐 적당한 때 아무 때나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어쨌든 인류를 위해서 한번 돌아가시면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뭐 다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도 어떤 정해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정하신 때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정확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제 9장을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그 70일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몇 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한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그런데 그 기한이 시작되는 70일회가 시작되는 그 때가 언제냐 봤더니 23절에 봤더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 이레가 나와서 그것이 다 더해지니까 70이레가 되는 이러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의 70이레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사람들마다 또 이제 그,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간 때를 언제로 잡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의견이 조금 분분한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이제 성경대로 믿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믿기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그 때에 그 때를 BC 454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각각 멸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북쪽이 이제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조금 더 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귀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고 할 때, 그때 그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이 때를 BC 453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회 그러면은 일회라는 게 7이라는 거잖아요. 7. 그래서 이 7 곱하기 1회가 또 7이니까 77이 49. 그래서 이제 이 49년 요 49년이 먼저 있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까지 이제 49년이 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62일회 그러니까 62 곱하기 7. 그래서 그게 이제 연으로 따지면 434년. 요것을 요렇게 다 더해서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이 AD 30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AD와 BC를 나누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BC 1년이 있고 BC 1년에서 0년이라는 건 없고 이제 AD 1년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BC 1년 또는 AD 1년에 태어나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현재의 달력에 조금 오차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년 반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시간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그 7이레와 62이레, 그래서 총 다 해서 69이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로 끝나고, 그 이후부터 상당 기간의 어떤 그 공백기 인터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이레가 이제 실행되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7이레와 62이레, 즉 다 합해서 69이레가 다 끝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0번째 이레가 도래하기 그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우리 생전에 어쩌면은 그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이레가 실행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번째 이레가 이제 대환난의 그 7년 대환난 그 기간이 이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로마서에서의 이 지금 조금 전에 이 본 표현에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정하신 때에 이제 죽으셨다. 이제 성경이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에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때까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다 하는 그 부분만을 일단 로마서에서는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을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 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요거를 조금만 요걸 마지막으로 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는다. 구원은 뭔가 어쨌든 곤란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이 났는데 내가 건물에 갇혔다. 근데 소방대원이 와서 나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내가 불로부터, 불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수상구조 요원이 와서 나를 건져주면 나는 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에 보니까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부으실 그 진노, 그것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뭐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냐? 다가올 진노,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퍼부으실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뿐이냐?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씀밖에 없냐? 아닙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여러분이 요 부분은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뭐 어디서 구원받는데? 뭐로부터 구원받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 몰라 그냥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첫 번째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사탄의 권세, 어둠과 사탄의 권세.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지금 회상하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우리가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를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 번째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아 죄로부터 구원받는구나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추만 하고 성경에 이런 정확한 구절이 없느냐? 로마서 6장에 정확한 구절이 나오죠.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첫 번째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네 번째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좀 힘드셨죠? 저도 조금 이게 활동이 좀 더 걸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없고 성경 공부를 또 우리가 가을도 되고 했으니 또 부지런히 또 성경 공부에 또 몰입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실제로 이렇게 구원 받게 하시는 것에는 결코 사람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것, 어려운 것, 사람이 행하기에 참 불가능한 그런 것들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을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참 사전 작업, 하나님 나름대로 세우셔야 했던 그 계획들, 또 그 프로세서들,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또 정교하고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이 죄를 참 용서하시고 인간을 참 의롭다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참 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아둔해서 참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또 많이 생기고, 한 번 두 번 봐서 참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가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봄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로 다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